제9편 복습 창조의 역사성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을 뵈니까 힘이 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무관심해요. 저희가 이 식당에 이제 식품이 이렇게 좀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 좀 진열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성경 예언이나 뭐 또 이런 신앙이나 이런 데 대한 책자들하고 이렇게 테이블 진열해 놓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거 이렇게 꽂아놓으면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에 손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먹는 것만 사가고, 이런 말씀이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관심해요.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데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만족감, 기쁨 이런 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뭐 다른 데 가서 재미있게 노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데 그 맛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할 수 없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갈급하는 자들이 만나는 것이니까요. 교재 25페이지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단원 1. 단원 1은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조금 더 깊은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고 문제를 풀고 하면 오늘 또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속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우주에 하나님도 속해 있는 우주 속의 한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여러 창조에 관련된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함께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고 별개의 존재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우주적인 부분은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가지 인간적인 어휘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면이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한 측면과 우리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측면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적이시다. 뭐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생각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시다. 또 여기 뭐 교재의 표현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법과 질서를 이제 가지고 언제나 그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또 법과 질서를 따라서 우주를 운영하시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기 교재에 없는 한 부분을 그 밑에 나오는군요. 인격적이신 분이다.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의 뭐 사실 하나님 이게 사람 이건 인간 할 때 인자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신격이지 뭐 인격은 아닙니다만,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확인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인간으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와 교통이 가능하신 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즘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신성모독과 같은 책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새 그 뭐 무슨 책인가요? 다빈치라는 사람이 뭐 썼다는 희한한 책 속에 뭐 예? 정말 아주 회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은 모양이에요.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라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인격적인 측면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본질, 본성, 뭐 속성 자체가 이타적, 다시 말하면 뭐 이타적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이타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가 이타적입니다. 내주게 돼 있어요. 내주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하다못해 그 자연계가 이렇게 운행되고 유지되는 그 원리 자체도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나무도 이렇게 산소를 내주고 그 다음에 탄산가스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생존하고, 물도 뭐 이렇게 증발하고 올라가서 돌아서 떨어지고 이렇게 다 서로 이타적으로 돌고 돌면서 우주가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도 그렇게 운행되고 있고 사람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죄 때문에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이타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속성을 이타적인 속성으로 바꿔가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또 스스로 힘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타적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근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로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뭡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창조입니다. 이 세상의 우주 안에 아무것도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단순한 분필 하나도 이건 절대로 저절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이 분필 만드는 과정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 의자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저 의자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저 의자를 만든 사람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저 의자를 만든 목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늘 뭐 흔히 사용하는 원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나겠습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단세포,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로부터 이렇게 뭐 차츰차츰 변화되고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정말 허망한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믿는지 이거 믿는 거 보면 사탄이 있긴 있어요. 이게 사탄이 꼬드기지 않으면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이런 변화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그 살펴도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있게 되었고 그 창조하신 분이 뭐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나를 믿어라 하고 어디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자신을 또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뭐 네 종교니까 그러지 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만 인간의 기원과 생명의 근원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인간의 기원이나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그저 추측할 뿐이지 그 어떤 종교도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의 선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주 확고하게 기정사실로 선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이 선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측도 아니고 뭐 하나의 뭐 환상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여러 가지 허다한 신들이 많습니다만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이 피조물로서 사람보다는 월등한 존재로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이 땅에 이제 지구상에 침입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많은 잡다한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게 하고 그 뒤에서 약간의 그 어떤 신적인 요소를 작용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 가지 종교도 많고 신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인간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뭐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저도 공부 도중에 뭐 한두 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렇게 신상이라고 이렇게 뭐 목으로 나무로 돌로 그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그거 갖다가 도끼로 막 쳐부수고 깨부셔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정말 그 이 신이 그렇게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기를 상징하는 그 이런 목상 석상을 갖다가 이렇게 도끼로 치면은 그 도끼로 친 사람이 당장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 상상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기분을 느낄지 몰라요. 최근에 이제 불교 오랫동안 이제 불교에 공들이다가 최근에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불교 다니다가 자기 자녀 때문에 이제 이 교회로 오려고 하는 그 첫 번 단계를 이제 시도했을 때 밤새도록 가위가 눌리고 막 힘들고 막 무섭고 꿈꾸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스스로 그런 마음을 너무 깊이 가지면 두려움을 가지면 이제 사탄이 이렇게 찝적거려요. 근데 전혀 그런 거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냥 뭐 하나님만이 신이시다고 딱 믿고 나가면은 다른 신들은 뭐 신들이 있지도 않지만 사탄은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탄의 전략을 좀 보십시다. 사탄의 전략을 보면 일단 사탄은 사람이 누구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면 돼요. 예. 사탄의 이제 주요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을 맺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누구 소유예요?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신론으로 이제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끌어들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종교적, 신앙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뭘 의지하고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신론에 안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잡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2단계, 여기 1단계고 여기 2단계예요. 이게 무신론도 아니고 잡신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단이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하나님을 믿긴 믿되 오류를 만들어서 잘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여주여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근데 무신론도 아니고 잡신을 믿지도 않고 오류에 빠지지도 않고 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을 사단이 끌어가는 방법은 광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광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이 신앙은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상당히 이 삶의 중요한 이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성경 연구 좋지만, 그 신랑 밥도 안 해주고 계속 성경만 연구하면 그거 안 돼요. 뭐 기도하는 거 좋지만,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집 다 팽겨쳐 놓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하는 것도 그런 균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아주 균형진,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균형진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광신,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광신으로 또 끌고 가요. 광시는 이제 또 거리가 멀고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이 없고 살지도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는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세속화됐다 그럽니다. 세속화. 세속화로 몰고 가요. 이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단의 손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다시 광신이나 세속화를 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무신론자도 아니고 잡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오류에 빠진 것도 아니고 진리를 믿으나 광신자도 아니고 세속화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자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빼놓고는 다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사단이 끌고 다니는 부류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여가야 사단이 끌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 이루지는 못했고 완성된 신앙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투쟁하고 활동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두 영적 존재, 하나님과 또 천사, 악한 천사, 사탄. 이제 그 사이의 싸움이지 다른 잡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 잡신이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 근원을 깊이 들어가면 예? 거기에 꼭 뱀이 나와요, 뱀. 바로 그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된 그 바로가 전쟁 때 쓰는 그 투구도 보면 요 앞에 코브라 뱀 머리가 딱 나와 있어요. 묘해요. 사단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무리들은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꼭 뱀이 나와요. 용이나.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 거기 용 많이 그려진 건요. 그건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고한 증거는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 여기 2장 5절, 아마 2장 4절일 것입니다. 2장 4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4절 이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지요. 창조로부터 모세 시대까지가 대략입니다. 한 2500년 정도 봅니다. 2500년. 창조로부터 모세까지가. 근데 이 동안은 이 창조에 관한 것이 구전으로 주로 많이 전해 내려왔겠죠. 구전으로. 근데 모세가 창조에 대하여 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기록을 언제 했는가 하면은 2500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었어요. 사용되지 않은 때였습니다만 이미 모세가 그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절한 곳에 여호와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거기다가 집어넣었는지를 좀 생각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을 직접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의 무슨 칭호라? 기념 칭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기념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이것입니다. 기념. 무엇을 기념하는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이게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실갱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뭐 이 모양으로 어떻게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가 가봐야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고, 또 뭐 지금 내가 뭐 목동인데 목자인데 지금 무슨 수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중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그 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어지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하야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하야라고 하는 말에서 야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발전된 겁니다. 야훼. 그래서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 am.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나는 나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그렇게 나오죠. 나는 그냥 있다. 나는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호와 야훼를 다른 모든 거짓신 잡신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하나의 경계선이 나와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무엇으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야곱까지만 해도 여호와라고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곱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동안에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있다가 그 애굽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무슨 이름으로 소개했을까요? 아까 백성들이 날 보고 너는 도대체 네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는 이름은 언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부터,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념칭을 하고 했잖아요. 호세아 12장 5절에 여호와는 기념칭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기념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기념으로 쓰여지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기념칭호예요. 기념칭호. 그래서 원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지만 언제부터 아주 객관적으로 확고하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리가 되었는가 하면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저희 친어머님에게 어머님을 부를 때 나의 어머님 그렇게 부릅니까? 혹은 우리 어머님 그렇게 부릅니까? 앞에 그거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그분이 계시면 바로 그것이 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앞에 뭐 김대성의 어머니, 뭐 나의 어머니 붙이지 않고 바로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설정된 상태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어진, 관계가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이제 시작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앞에는 나의 뭐 이스라엘의 그런 것이 붙지 않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미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관계를.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 모세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미 그 관계의 설정된 관계를 창세기 2장에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가 그의 역사적,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되었다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2장 4절부터 다시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인간 중심으로 재구성된 창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과 뭐또 선악과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하게 되었는지, 그 인간 중심의 창조 이야기로 재구성된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떠한 사이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창세기 2장을 기록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지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26페이지까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이 역사성에 대하여 조금 부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창조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기록된 문서로 나오지 않고 대개 구전으로 이어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창조 이야기가 내려왔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 성경 기록은 주전 1500년입니다. 주전 1500년경에 이제 모세가 기록이 되는데, 이보다 더그 이전에 약 1700년 당시에,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1700년 당시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대왕은 모세보다 훨씬 그 이전 시대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있죠?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로 이제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과 이 성경의 풍습과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종 하갈로부터 아이를 얻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함무라비 법전이 상당히 오래된 이제 법전이기도 하고, 또 함무라비 이 역사적 실존 인물은 모세 그 이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1876년에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대왕 시대에 신으로 섬기던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숭상하고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를 발견했어요. 1876년에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 1876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상당히 중요한 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대가 나오면 조금 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책에 없는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가 언제 끝났습니까? 1798년이지요. 1800년에서 2년 모자라지요. 바로 이제 1800년대 19세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19세기로 들어가면서 성경이 딱 펼쳐지지 않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감춰져 있다가, 가려져 있다가 18세기 들면서 성경이 딱 펼쳐지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성경에서 몰랐던 여러 가지 진리들이, 예를 들면 재림이라든가 뭐 예언, 이런 진리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한편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부흥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동안 이 성경을 가졌다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로부터 너무나 참 되지도 않는 핍박을 받고, 또 과학을 무시하고 이 교회가 암흑시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암흑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반발로 성경을 완전히 그냥 난도질하는, 그 당시 용어로 하면 고등비평.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 부분은 뭐 싫어하고, 요 부분은 설하고, 요 부분은 뭐 꾸며 만든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무지개 성경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래요. 무지개 성경.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요거는 싫어, 요것은 뭐 설화, 요것은 뭐 가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대단히 공격을 받는 일이 또 18세기 초에 있었어요. 아, 19세기 초에. 이 성경이 한참 공격을 받았는데 성경이 공격받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창조는 실제가 아니고 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 학자들이 막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창조는 하나의 선언이거든요. 증명을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창조는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선언해 놓은 것이라 밑에 뭐 다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 창조는 뭐 설하다 뭐 해서 공격을 막 받고 또 역사성에 대해서도 의심받고 그래서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고 막 몰려져 가고 있을 때에 발달된 학문이 뭔가 하면은 고고학이에요. 고고학. 땅 속에서 성경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막다 나오는 겁니다. 뭐한 가지 뭐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사르곤이라는 왕 이름이 나와요. 사르곤. 그런데 실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역사책에는 그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만 나와 이 이름이. 그래서 봐라.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이 사르곤이라는 이 가상적인 인물이 나오는 걸 봐라.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와 맞지도 않고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책이다. 그때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땅 속에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역사가. 그땅 속에서 사르곤 왕이 살던 궁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비평하던 사람들이 한 방에 맞은 거지요.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사르곤 왕이 살던 궁전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비평받는 것은 그 당시 뭐 비평의 대상 중에 하나는 요셉 당시에 애굽에 포도나무가 없었다 이거죠. 그 있지도 않은 나무를 그렇게 뭐 꾸물을 꾸고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고학에 애굽에 살던 한 관리의 무덤 벽화 속에 포도 재배한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이 또 판정승을 한 것이고. 창조가 또 설화다. 꾸며낸 이야기지. 전혀 뭐 역사적 근거도 없는데 그게 무슨 뭐 창조냐.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1876년이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기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뭐를 찾아내는가 하면은 1700년대에 함무라비 대왕이 그 당시에 신으로 섬기던 말뚝신을 숭상하고 높이기 위해서 기록한 문서들이 보관이 된. 그러니까, 함무라비 왕 당시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여기 보면은, 아수르의 아슈바니팔 왕의 도서관이 발굴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 왕 아슈바니팔이 궁전에 있는 도서관 속에서 함무라비 시대에 만들어 놓은 문서가 나오는데 그 문서 중에 창조에 관한 문서가 나왔다 이거예요. 일곱 개의 점토판에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나왔는데 그 첫째의 판에 에누마 엘리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그말 자체가 태초에 이제 그런 뜻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창조의 기록이 2700년 당시에도 이미 문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확실한 역사성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상당히 길게 보지요. 중국 역사를 4천년 내지 5천년으로 봅니다. BC 3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동 지방에서 시작된 인류가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와가지고 자리 잡은 데가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퍼져나가니까 자꾸.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이 중국의 역사는 주전 3000년까지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뭐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 부분은 그냥 만들어진 역사예요. 근데 중국은 실제로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자에 성경의 사상이 듬뿍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자를 만들 때그다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림으로. 예?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 한자의 모양을 갖추어 가면서 지금 한자가 나왔는데 그 이제 원래 만들어지기 전에 그 변천되어 온 한자의 모양을 거슬려 올라가면 이게 성경하고 대단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부조들의 시대와 가깝거든요. 이 중국 시대가. 그러니까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로 흘러내려온 것들이 그들이 만드는 문자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지난 한 세기를 제가 두 글자를 이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렸죠. 두 글자. 지난 한 세기 저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 분들은 잘 모르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더 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제 신자가 있어요. 신. 요건 이제 볼 시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 신.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를 그 변천 글자가 변천된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건 하늘이에요. 여긴 땅.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세 분이 하나, 둘, 셋. 삼위일체. 요 옆에 있는 이 신자는 알리다, 고하다, 펼치다 그런 신자예요. 신고할 때 이거 이렇습니다. 알리다, 펼치다, 고하다. 근데 요 꼭지를 아래 위에 꼭지를 떼어내면 밧전자예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신, 명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이건 밧전자입니다. 에덴 동산이 생겨났다. 여기 이제 사람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자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복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 거는 똑같고 밧전자는 똑같이 들어 있어요. 신자하고 복자하고 똑같아요. 이 구조가 비슷해요. 예. 그렇죠? 우리 지난 안식일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복이 뭐냐 이거 복이. 하나님께서 밧전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그런 진짜 복을 받으셨어요. 지금 사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복은 가지고 계시니까, 염려 말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창조와 관련된 문자들을 몇개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시면,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 상당히 힘이 될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령할 때, 그 령을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동안 창세기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이제 이 한자 속에 다시 다 복습으로 나와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수면에. 요거 이제 비우자입니다. 이제 물과 같은 게 물. 네, 비우자예요. 수면에. 창조는 몇 분이 하셨나요? 아, 세 분이. 요 구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사람 수를 셀 때도 식구할 때이 구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말할 때에도 이 구자를 쓰고, 이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겠어요. 세 분이, 요건 무슨 자인가요? 예? 공짜죠? 만든다고 할 때, 공짜죠? 공자할 때. 세 분이, 두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이게 영자예요.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할때 동산을 한자로 말하면은 영입니다. 이렇게 원, 그렇죠? 동산 원, 동산 원. 하나님이 흙으로, 흙토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에요. 식구. 며칠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거 사람 인자예요. 이거 사람 인자를 눕혀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 둘이에요. 사람 둘을 만드셔가지고, 딱, 살수 있는 집을 하나, 테두리를 주셨는데, 그 테두리가 동산이에요. 동산 원자예요, 이게. 정원할 때 원자예요. 여기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자입니까? 금지한다고 할때 금자지요. 나무가 두개 있다, 이게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요 과일 하나는 먹지 말라. 금하셨죠? 요거는 생명과하고, 요거는 선악과인데, 생명과하고 선악과 나무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요거는 먹지 말라. 그 말씀하셨는데, 금할 금자에게. 예. 요거는 이제 하나님도 되고, 또 무슨 자도냐면 지시한다고 할때 시자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뜻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그렇게 해도 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그 요건 이제 사사롭다 할때 쓰는 이제 한자 획이에요. 또 의심난다 할때 쓰는 획이죠, 요게. 이거 가지고 또 글자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비로소 시자죠. 비로소 시자. 여자가, 예? 선악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먹음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해 가지고 목구멍으로 하나를 삼켰더니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비로소 시자, 비로소 시자. 이자가 무슨 잔지 아시죠? 이건 좀잘안 쓰는 잔데, 탐낸다고 할때 람자에, 탐할 람자에. 두 나무 밑에 여자가 가가지고, 무엇을 지금 탐내고 있어요? 선악과 과일을 탐내가지고 좀 먹어볼까 하는 그 상태에 이게. 이것이 탐할 남자예요. 탐할 남자. 이게 뭐, 다른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한 장본인이 마귀지요, 마귀. 예? 마귀. 여기 이제 뭐, 뭘 이렇게 삐쳐낸 건데요. 삐침인데. 이건 어떤 움직임을 가리켜요. 이 삐침은 움직임. 예? 요것은 이제 밭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에 요거는 이제 어진 사람 인이에요. 어진 사람, 창조된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의심을 품도록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요것이 이제 마귀예요, 이게. 요게 이제 귀신할 때 귀자죠? 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덮개라고 하는 뜻이 덮개. 돌집 엄이라 그래.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딱 이제 가려는데 요것도 두 나무 밑에서 이렇게 두 나무 사이에서 요딱 그렇게 감춰놓고 예 음침하게 해가지고 요 귀신이 인간을 유혹했는데 그 귀신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요게 이제 마귀 할때 마자잖아요. 자, 이런 창조에 관련된 한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이제 창조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확실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 다 믿으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셨고, 27페이지 가면 그 창조와 관련된 역사를 연대로 계산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제 신뢰를 받고 가장 확실한 근거로 사용되던 연대는 10번입니다. 10번. 창조가 주전 4004년경이다. 이 연대가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1581년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1656년 영국 성서 공회가 이 연대를 공식으로 인정했고 이것이 흠정역 성경에 이제 이 연대가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뭐 사람들이 이 연대에 대하여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을 해왔고, 어쨌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지구의 역사가, 지구 역사를 계산할 때, 그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나이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어셔의 연대를 꽤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계에서.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대략 얼마로 봅니까? 지금까지? 대략 6천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6천년 대략. 근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6천년인지는 그걸 함부로 판결해서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역사는 성경으로 볼 때에 대략 6천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대략 창조로부터 한 4천년 지난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한 예수님 오신 뒤로 한 2천년 지난 시대에 살고 있다. 대략적인 겁니다. 대략적으로. 자, 이걸 4004년으로 보는 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원으로 잡았는데, 이 기원으로 잡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태어나자마자 딱 1년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서기 한 500년경에,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교회사 속에서,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연대를 쓰고 있었어요. 로마 연대를 쓰고 있다가, 로마 건국 연대를 쓰고 있다가, 뭐이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부활을 한 날을 좀 정확하게, 부활절 예배 드리는 날을 다 계산해 놓자, 뭐 이런 이제 의논이 있었고,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아, 이 출발이 잘못됐다. 그래서 주전 4년경에 시작,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증거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져 가지고, 이걸 다시 다 기준을 옮기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사용된 연대를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연대를 주전 4년으로 하자. 라이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을 주전 4년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역사 연표에. 여기서부터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게 주전 4004년에 창조되었다. 뭐 그렇게 계산하여서 4004년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6000년의 세월이 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기가 있죠. 천년기.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곧 오신다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이 천년기까지의 기간이 대략 7천년입니다. 7천년.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징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나 예언의 성취로 보면 어쨌든 오실 때는 거의 된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지배하시는 수치의 원리가 또 거의 또 맞아요. 이걸 뭐 여기다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 원리를 보면 6대 1, 7 원리가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하루를 쉬심으로 7이라고 하는 게 묶여졌고,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할 때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1년은 이제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 종을 사면 6년 동안 부리다가 일곱째 해에는 한번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6대1하고 이제 7 사이클이 하나님께서 인간 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할 때이 원리를 주로 쓰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요. 근데 땅을 비유로 들어보자. 이게 땅.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을 쉬게 했다면 땅을, 땅에 벌레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료 안 줘도 잘 되고, 묵은 땅에 가서 농사 짓으면 농사가 훨씬 잘 된다고 그래요. 이 뿌리도 크고 아주 뭐 병도 잘안 들고 그렇게 잘 된다고. 묵은 땅에 가서 농사 지으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없어요? 예? 저도 뭐 농사 못 지어 봤지만 농사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쓰고 묵혀둔 땅에다가 이씨 뿌리면 잘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6년씩 농사 짓고 1년씩 땅을 쉬게 해 왔더라면 땅이 아직도 비료 안 줘도 잘될 뻔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어디 한 해라도 놓치면 큰일 나니까 6천년을 내리 땅을 못 살게 군 거예요. 6천년을. 그러니까 이 땅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면은 천년은 묵혀둬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천년. 예? 여기서 이제 땅이 회복되고, 이 원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뭐 6천년이 뭐 정확하게 언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연장하실 수도 있고, 택한 자가 아직 다안 차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징조와 예언의 성취로 볼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그런 징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적 사인은 이제 교황권의 득세와 이제 일요일 법령이 거의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드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도 예언을 했죠.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조건은 회개하여 돌이키면 살려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그때 도망가라. 근데 도망간 사람은 살았고 안 간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언은 항상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상으로 볼 때 깨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시기에 예언적으로 볼 때 그런 시기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가적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2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본문에 대해서도 공부를 다 하셨고 창세기 1장, 2장 또 부가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 이제 공부 다 된 것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지난번에 이거 다 해오십시오 했더니 한 서너 분 빼놓고 다 네 그랬는데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다 해오셨습니까? 아,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나머지 시간 동안에 정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문제와 성경절이 주는 답이 정확하게 뭐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 안 나온다고 고심하시지 말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 증명, 자기 증명 세 가지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거기서 답을 골라내죠. 성경절을 다 쓰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4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다. 장래일을 미리 고하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에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다. 천지를 그분이 지으셨다. 창조주이시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주제, 첫째 날. 성경의 첫 선언은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창조될 때 지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의 영적인 의미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다시 반사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빛.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반사하는 빛이다.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사하는 빛이다. 창조에 누가 참여했는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령도 나오시고 예수님도 나오시고 하나님도 나오시고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같이 관여하셨죠. 창조 시 하루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 이 저녁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보다는 밤이 있고 낮이 있으므로 하루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 사실 시간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언제쯤 되었을까요? 금요일에 오후 늦은 시간쯤 됐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금요일 오후쯤.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창으로 이렇게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더니 이제 물이 나왔다. 이걸 이제 오후 3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그냥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이렇게 꺼내신 게 오후 3시쯤 아닌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오후 3시에.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표상학이라고 하는데, 표상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3시에 갈빗대 꺼내셔서 이제 하와를 만들고 나면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두 커플로 시작되었을 때가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섯째 날 금요일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맞이한 최초의 시간은 낮 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볼 때도 시간은 저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저녁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안식일로 보내는 것은 대단히 성서적입니다. 아주 성경에 일치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둘째 날 이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졌죠. 궁창 위에 물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 열선을 차단시켜주고 지구가 이렇게 온실 효과가 나도록 궁창 위에 물 물층이 하나 있었죠. 그게 언제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제 땅이 물로 뒤덮였는데 궁창 위에 물은 지구에게 온실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물층이었다.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죠. 다른 날에는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물 정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둘째 날에. 그렇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만 나누었고 궁창 아래 물은 셋째 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이렇게 해서 셋째 날 가서야 물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둘째 날은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그랬는지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이게 셋째 날에는 천하에 무엇이 물이 여기서 물 정리가 계속되죠. 한 곳으로 모이고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무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무치 땅이 드러났다 이것입니다. 식물을 세 종류로 나누셨어요. 풀과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키가 조금씩 커져요. 풀 땅바닥에 깔려있는 이끼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과목.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변종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은 그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넷째 날,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광명이 무엇이 다른지 뭐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날 빛은 그빛 자체, 빛 자체로 보았고, 넷째 날 빛은 빛을 담은 하나의 그릇으로 영구적으로 빛을 발하는 하나의 발광체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과학적인 관찰에 의하면은 발광하는 어떤 물체가 없이도 빛 자체로서 존재가 가능하다. 그런 과학적인 관찰이 있었다고 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들의 기능. 큰 광명, 해는 무엇을 주관합니까?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 달은 밤을 주관하고, 예, 별은 주야를 주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별이 왜 주야를 주관하는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답이 잘안 나와요. 근데 이 별은 지금 해하고 달은 지구와 관계된 그 광명이에요. 그렇죠? 지구와 관련된 광명인데, 별은, 무수하게 많은 별은 지구와만 관련된 광명이 아니에요. 이 지구 태양계를 지나서도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별들이 주관하는 범위를 더 넓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다섯째 날에 대해서 복습합니다. 물에 번성하게 하신 생물은 뭐였습니까? 큰 물고기, 모든 어류. 물에 번성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생물 그 자체의 창조 의미를 쓰라. 써오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워두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여러분도 답을 못 쓰셨을 것 같아서. 예,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요, 그거는. 생물 자체는 있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무에서 유로 나온 그런 의미를 줄 수도 있고, 또이 땅의 모든 이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진 모든 생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조금 부여할 수 있겠죠. 성경 최초의 복은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고. 둘째 복은 무엇입니까? 예, 인간에게, 부부에게 내리신 복인데, 이것은 생물에게 내린 복과 똑같아요. 생육과 번성의 복이에요. 이 지금 사람에게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에요. 생물에게도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복은 생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복이 안식일의 복이지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 시간 속에 우리가 제대로 동참할 때에 영육간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하려고 애는 쓰지만 잘안 됐던 이 안식일 정말 제대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키는 문제를 우리 중앙교회에서 내년도에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준비하고 정말 안식일답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 교회나 개인들이 굉장한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예, 내년도에 한번 이제 교회도 다 고쳤고 하니까 한번 이제 그런 영적인 측면에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안식의 복을 말로만 뭐 복된 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 안식일을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서 지키다 보니까 그전에 뭐 이런 병들 저런 병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활력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말 성경이 약속한 복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식일 준수를 한번 저와 우리 교인들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는 이러한 철학이 섞인 안식일 설교를 조금 집중적으로 몇번 하고 나서 1월 달부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뭘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지요. 육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최초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식물, 식사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이런 채소 잘 먹고, 이런 음식 먹고,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하고 잘 교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면 사람이 그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이것은 또, 세 번째는 동물에게 허락한 음식도 역시 육식이 아니고 풀은 풀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쭉 보시면 사자도 소처럼 뭘 먹을 것이다. 풀을 먹을 것이다. 일곱 번째, 인간의 시간 안식일. 모든 것을 일순간에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간은 지금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일, 그 6일간 쉬고,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일주일 단위를 하나님께서 미리 염두에 두신 것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작동을 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건전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들여서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에 다 나와버려라 하면 뭐 빛도 나오고 막 궁창이 나눠지고 막 한순간에 다 끝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간격을 두고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나누시고 구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잘라놓은 대로 잘 살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 다 이룬 후에 하나님 지으시던 일이 언제 맞춰졌는가?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이건 설명을 이제 시작점으로도 보고 끝으로도 보고 설명을 양면을 다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일곱째 날이 이를 때를 일곱째 날이 다 끝났을 때로 해석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었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일곱째 날에 무엇을 주셨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복 주시는 일. 지금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곱째 날에 복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사야 40장 28절.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휴식이 필요치 않은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안식일에 쉰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을 위한 휴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사람과 교제와 교통을 나누시기 위해서 시간을 잘라놓으신 것이다. 사람의 구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원리와 또그 문제점들을 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창조의 개념과 조화가 되려면 산 사람에게서 호흡이 나가버리면 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법칙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대하여 하나님은 동방 어디에 에덴을 동방 어디에 사람을 두셨는가? 답을 또 미리 말했네요. 그 동산에 있던 두 과일나무 생명과 선악과를 주셨는데 로마서 11장 20절 23절에 이 의미가 꽤 깊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엄위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덴의 네 강을 순서대로 쓰면 차고 넘친다는 뜻의 이름은 비손, 흘러나온다는 기혼, 급히 흐른다는 히떼겔, 달다는 요브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일, 직업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또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고 했는데 다스리다는 말은 기경하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을 갈고 하는 그런 어떤 노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요즘에서야 사람들이 뒤늦게 이 노동 혹은 또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뭐 산마다 가면 난리예요. 아주 난리. 예. 산이 없는 데는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막 뛰고 막 당기고 땀내고 난리인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깨달은 게. 일찍부터 깨달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인간의 법 선악과에 대한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 전제 조건은 두려움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인간의 권위,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은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이랄까요?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에서 지으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하심으로 흙에서 나온 거예요. 물고기나 짐승이나 새들도 재료는 뭔가요? 흙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으로 나오지만 이런 피조물들은 명하심에 그냥 나오신 겁니다. 그 일일이 다 이렇게 사람처럼 꾸미신 게 아니고 그 모든 생물과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죠. 아담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줬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아. 사람. 흙이라고 하는 뜻과도 관계가 되죠. 마지막 13번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의 의미. 남자나 여자나 하나의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두 생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은 아담 하나만 만드셨어요. 하와는 거기서 나온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생명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한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둘째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한 생명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어가지고 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 아담, 둘째 아담, 예수가 오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 위치가 평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본질, 또 나눔, 나눔의 그 축복, 갈비뼈를 내주었을 때 더 큰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담에게.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기원을 둔 결혼제도를 오늘날 그대의 표현으로 생각해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부부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독립성. 아내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일체감이고 둘이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육체적인 일체감. 그래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냐 하더라. 왜 그랬을까?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그랬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우리도 그러한 옷 입을 날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처럼 세심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주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